제5절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방금 이 행복주의자가 자신을 공격하는 반증례를 다시 일상적인 도덕 판단의 범주 안으로, 즉 일상적인 도덕 판단이 추천하는 그러한 행위를 행위공리주의자도 추천하게끔 된다. 그리하여 행위공리주의자, 규칙공리주의가 동치다 라는 것을 들기 위해서 내세웠던 논거들의 성격을 보면은 공리주의라는 것이 그 아름다운 연역성과 단일 원리의 통합성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공리주의로 타락하는 위험이 그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다. 너는 타락하게 돼 있어 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의심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심에서는 규칙공리주의 역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자, 다시 로빈슨 여사의 사례로 돌아가서 보았을 때, 범법자들을 타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제도와 관습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한다. 근데 범법자들을 타락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이것이 범법행위라는 것, 즉 도덕적으로 추천하지 못할 행위라는 것을 전제한 음명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것이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면 당연히 도덕적으로도 금지해야 하는 행위인데, 도덕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행위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공리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제 그 결론이 되는 것을, 아직 나지도 않은 결론이 되는 것을 끌어와서 이것은 도덕적으로 금지되는 일을 네가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타락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즉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아직 나지도 않은 결론을 끌고 들어와서 그 하나의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 결론을 전제로 해서 다시 결론을 내는 순환 논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로빈슨 여사를 훔쳐보는 것이 도덕적으로 오히려 금지되지 않고 본래적 가치를 더 생산하고 비본래적 가치는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더 추천할 만한 행위라면은 추천할 만한 행위를 계속하는 성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비난할 만한 사태의 전개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봅시다. 어떤 도덕 규범 체계 내에서 그것이 뭐 추천할 만하다라고 판명된 행위들,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픈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돕는다거나 하는 행위를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백번 하고 여러 번 되풀이할수록 그의 인격 안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져서 그 행위를 반복해서 되풀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공리 계산에서 적어도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다산적인 행위로서 다산적이다. 여러 가지 쾌락을 더욱더 발생시킨다 라는 행위로 판별해야지, 그 반대로 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행위가 그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게 되니까 타락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논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빈슨 여사를 훔쳐보는 것이 일단 본래적 가치를 생산하고 비본래적 가치는 전혀 생산하지 않는 행위라면 동일한 상황, 즉 동종의 상황, 세부화된, 세련화된 규칙에 의해서 파악된 상황에 의하면은 절대로 들킬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라는 그러한 규칙들을 만들게 되고, 그러한 규칙은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생활에 침해되었는지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즉, 동종의 상황이 아닌 이종의 상황에서 데이비드가 그런 짓을 되풀이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그가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오직 동종의 상황, 즉 오직 절대 들키지 않을 상황에서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향이 그의 내부에서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를 타락시킨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한편 이 104페이지 양가로 2, 유용성이 큰 사회적 제도와 관습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한다. 그 자체가 비본래적 가치를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단지 유용성이 큰 사회적 제도와 관습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공리 계산을 한다면, 이런 식의 공리 계산을 허용한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 근거 없이 일단 제도와 관습이 성립되어 있다는 바로 그 이유로 계속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는 공리 계산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었다. 혼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된다. 혼전 성교는 죄악이다. 이런 관습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관습은 형벌로서 처벌받지는 않지만 사회적 제도로서 많은 압력을 받게 된다. 그런 시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회에서 A와 B는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을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교감하고 싶었고, 다만 그것을 외부에 알리게 되면은 사회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기 때문에 둘이서만 절대 들키지 않은 상황에서 혼전 성교를 반복해서 한다고 합시다. 자, 이제 이 혼전 성교 자체가 본래적 가치를 얼마나 생산하는지, 다른 선택을 하였을 때보다 더큰 유용성을 가지는 것인지 직접 분석하지 않고 사회적 제도와 관습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공리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놔두고 전혀 엉뚱한 것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이 사회 제도와 관습은 기강이 어떻게 되는가? 기강이 해이해진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공리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 존재하는 사회적 제도와 관습은 그 근거를 분석하기도 전에 이미 비본래적 가치를, 그것을 위반하는 일은 비본래적 가치를 갖는다는 공리 계산이 한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공리주의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상관없어 보이는 것, 우리가 일상적인 도덕 판단을 숙고할 때 상관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그 영향을 다 고려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공리주의가 독특한 것이죠. 바로 그 독특성 때문에 공리주의가 주먹구구식 공리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의 기존의 제도와 관습을 깨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제도와 관습이 그 자체로서 옳고 그르냐를 분석하면서도 동시에 그 관습을 깨는 행위가 비효용을 무조건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거와 밸런싱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는 관습과 신뢰를 깨는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본래적 가치만 생산하고 비본래적 가치는 생산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금지되는 행위라고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혼전 성교와 같은 경우에는 본래적 가치만 생성하는 행위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죠. 얼마든지 쾌락이라는 것은 원래 비본래적 가치도 다소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혼전 성교를 하게 되면은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할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고숙련 노동자로서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아이를 돌보는 삶으로 바로 직업 전선으로 뛰어드는 일을 겪게 되고 그 패밀리, 그 가족에 막중한 경제적 부담을 줄지 모르죠. 어린 나이에 14살이나 15살에 뭐 애를 낳다. 혹은 20살, 21살. 20살, 21살에도 숙련 노동자가 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죠. 그런데 결국 애를 낳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예정도 없었던 부모님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그런 걸 내야 되죠. 또는, 하여튼 그런 확률적 위험은 언제든지 상존하죠. 모든 사람들이 피임에 대한 원칙을 다 지킨다는 그런 보장이,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현실에 있는 상황의 정보를 캐치해가지고 바로 그걸 계산해, 계산기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다 지킬 것이다. 이런 허황된 전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확률로 본다면은, 본래적 가치, 즉, 성적 쾌락과 사랑의 돈독화라는 본래적 가치도 생산하지만, 언제나, 낙태라든지 아니면은, 예기치 않은 애가 생겨서 이런 위험이 있다든지, 혹은 아직까지 혼전선교를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사회적 제도라면 그 들켜서 사회적 제도에서 불이익을 입을 위험까지 다 계산하고, 플러스, 사회적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회적 제도 자체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갖는, 신뢰와 관습에 대한 신뢰를 깬다는 점에서 갖는 비본래적 가치, 비효용을 계산기에 같이 돌리게 되면은, 비효용이 효용을 압도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개인의 권리 중심의 논변, 의무론적 논변에 의해서 논쟁을 진행시켜 왔을 때, 개인의 사적 자유권 내에 들어간다고 하는 많은 행위들이 그 사적 자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설정하고 있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제도들에 의해서 공리주의 계산에 전혀 상관없는 상황들, 즉 깨는 것 자체가 비효용이다라는 고려에 의해서 벗어날 수 없는 데드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그러면은 밸런싱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아예 그 정도는 그렇게 큰 비효용이 아니야. 이 정도는 핵심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핵심 규칙이 아닌 주변부 규칙에 대한 신뢰를 깨는 거는 사회가 변화하면은 감수해야 될 거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이게 핵심적 규칙이 아니라니, 가족, 사랑, 삶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이런 게 핵심적 규칙이 아니라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한 사회의 기존 제도를 깼으니까 어마어마한 비효용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면 또 뭐라고 반박할 거냐? 결국 공리주의가 아까 말했듯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의 그 한계효용 함수의 기울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이 한계효용 기울기라는 것은 결국 개인간 그 공리 비교, 개인간 효용 비교의 문제를 만들어요. 두 번째로는 이 공리주의는 권리 중심적 논변을 전개하지 않고 그 권리 자체는 공리 계산의 요약이다, 잠정적 지침이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상관없는 우리의 일상적 도덕 판단에는 상관없는 것까지 공리 계산에 고려하게 되고 그 고려한 결과 쓸데없는 비효용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 밸런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게 되는데 일상적인 도덕 판단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밸런싱 테스트를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제 고등학교 화학 선생 중에 이런 화학 선생이 있었다. 이것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화학 선생은 그 나이가 지긋한 40대 초반의 화학 여교사였는데 이 여교사는 화학 문제를 풀게 하고 그 고등학교 남학생이 저는 남고를 다녔으니까 남학생이 그 화학 문제 풀지 못했을 때 겨울날에 자기의 그 칠판에 이렇게 손 쓰고 이렇게 손이 또찬 편이었어요. 그 손을 이제 등에다가 속살에 그냥 그대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교복 뒤로. 그러면은 그것은 일종의 그 교육적 퍼니시먼트의 흥미로운 변종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생각했겠죠.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다 풀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안 당했지만, 그못 풀었던 저희 그 친구들이 겪는 고통은 비호감의 그 중년 여성이 자신의 등에다가 차가운 손을 밀어넣는다는 이 불쾌감, 이런 불쾌감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화학교사는 대단한 쾌감을 누리고 있는 듯이 보였단 말이죠. 막 이렇게 추워가지고 그 차가운 게 등에 들어오니까 막 이러는데, 이게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번지는 게 상당히 그 천상의 쾌락을 누리고 있는 듯이 보였어. 그렇다면 그 손을 등에 그 살에 집어넣을 때마다, 살 직접 집어넣을 때마다 그 교사는 100의 쾌락을 누리는 듯이 보였고, 우리 그 남고생들은 뭐그 정도야 뭐 매를 맞는 것보다는 뭐그 정도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하는 애도 있을 정도니까, 뭐30 정도의 비효용을 느꼈다 하면은 한번 손을 집어넣을 때마다 70의 본래적 가치 효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뭡니까? 그것은 도덕적으로 추천할 만한 행위이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도록 그녀의 품성을 강화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매우 추천할 만한 일이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일상적인 도덕 판단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그것은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와 관습에 대한 경건한 어떤 존중심을 무너뜨린다, 교사가 그렇게 했어야 되겠냐, 그래서 오히려 비효용이 크다 하면 그게 오히려 주먹구구식 공리주의죠. 결국 자연과학이나 공학, 의학계에서도 실험 결과를 살짝 바꾸는 일을 갖다가 통계 프로그램이나 그 변수를 이렇게 조작해 가지고 바꿀 수도 있고, 경제학에서도 파라미터 값을 탁 바꿔버리면은, 즉 경험적으로 직접 검증할 수 없는 파라미터 값을 바꿔보면 결과가 확 달라지듯이, 이 공리주의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그 교사가 본래적 가치를 세상에 한번 손을 집어넣을 때마다 생산하고 있다는 그 진리, 그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공리주의자는 에이 뭐 장기적으로 제도가 이다이 존경성이 무너진다니까, 이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다시 일상적 도덕판에 끼워 맞춰가지고 하려고 한단 말. 그러면은 이것은 인섭적 도덕을 타파하는 단일한 원리를 내세우는 규범윤리 체계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논정이 따닥따닥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더 우월한 논정이 무엇이냐를, 더 우월한 논정이 무엇이냐를 판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것은 열등한 논정이다, 모든 사람이 그 논정 과정에 합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것이 열등한 논정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형태로 그 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이거는 안 좋잖아. 에이 뭐이 정도는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사가 손 집어넣는 거는 장기적으로 이거 교육제도, 교육체계에 대한 어떤 존중심을 무너뜨리잖아, 이러고, 혼전선교는 에이 뭐이 정도는 사회 변화에 의해서 이 정도는 인정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고, 로빈슨 여사 이거는 너무 안 좋잖아, 이거는 핵심 규칙이잖아, 이러고, 이거는 주변부 규칙에 대한 신뢰잖아, 에이 이 정도는 바뀌는 거지. 이것은 바로 주먹구구라는 것이죠. 과연 이 주먹구구식 계산의 비판을 회피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놀라운 논쟁을 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줄지 몰라요. 특히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효용과 비효용의 어떤 관념들을 다룰 때는 유용한 역할을 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원에다가 식수원에다가 배를 띄우는 것이 주먹구구식 공리주의적 발상이라고 볼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엄밀한 자료 조사를 하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숙고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제대로 된 합의된 사람들이 숙고했다 하면은 그 값으로 정했을 파라미터에서 식수원이 오염될 위험이 가지는 어떤 비효용을 제대로 계산하고,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를 했을 때 생기는 경제적 효용을 제대로 계산하고, 이렇게 했을 때 비교하면은 한반도 대운하는 공리주의적으로 룰 아웃, 기각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공감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권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때, 예를 들어서 한반도 대운하가 제가 보기에,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전혀 경제적으로 값어치가 없는 일이지만, 가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매우 필요한 식수라든지 뭐 공기라든지 아니면은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거대한 리스크를 가져오고, 그 리스크가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을 갖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상당한 정도로 크다고 한다면, 그 밸런싱은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 공리주의로. 그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아까 말했던 혼전선교의 문제도,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공리 계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애도 빨리 나올 수 있고, 또 낙태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사회적 제도에 대한 신뢰적 관습이 없고, 그게 하나 무너지면은 도미노처럼 마리아나 폈을 때 결국 필로폰과 엑스터시에 손대는 것처럼 결국 그게 다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논변을 펼친다면은 그 공리 계산은 완전히 틀렸고, 내가 하는 공리 계산만 맞다라고 뭐 독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논쟁의 우월성을 보일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이쯤 하고 5절 유용성과 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5절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인 것이죠. 몇몇 현대 철학자들은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하더라도 두 이론 모두 규범윤리학의 체계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절에서는 공리주의의 이두 형태를 거부하는 논의가 검토될 것이다. 다음 문단 두 가지 형태의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된 반대의 요지는 공리주의가 정의의 의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의의 개념은 기본적인 도덕 개념이기 때문에 정의의 의무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지 않는 어떠한 규범 윤리적 체계도 충분하다고 생각될 수 없다. 106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러면 공리주의자가 말하는 본래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본래적 비가치를 극소화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변수 또는 요소가 도입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공리주의가 정의와 어떻게 연결되거나 배치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공리주의의 가치 계산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이죠. 첫째, 한 사람의 경우 그것은 비가치에 대한 가치의 대차, 가치 마이너스 비가치. 뭐 대차라는 말을 썼는데 가치 마이너스 비가치라고 쓰시면 됩니다. 가치 마이너스 비가치를 맥스로 최대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방금 예를 들면서 많이 했었죠. 두 번째 요소는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등에 손을 속살에 등 손을 집어넣는 화학 교사의 행복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존 롤즈나 드워킨, 칸트 등의 의무론적인 어떤 전통에서는 이미 권리가 있는 것이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권리를 침해하는 과학교사가 느끼는 쾌락이라는 것은 도덕적 논쟁에서 고려될 것이 아닙니다. 고려되지 않는, 그 과학교사가 30을 느끼건, 50을 느끼건, 100을 느끼든, 아니면 뭐 스카우트 터지도록 1000을 느끼든, 이것은 아무런 도덕적인 판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공유주의자는 여기서 보듯이 모든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07페이지 두 번째 문단, 공유주의적 계산의 세 번째 요소는 위의 두 번째 요소에 대해 설명할 때 이미 원인 중에 가중되었었다. 이것은 각기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단위를 계산할 때 동일한 측정 기준이 사용되어야 한다. 뭐 0처리는 곱하기 2 해주고 0이는 곱하기 2분의 1 해주고 0처리는 한번 계산하고 다시 돌아와서 두번 카운트하고 이렇게는 안 하고 한 번에 하나씩 계산한다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은 특권을 갖지 않는다. 이것은 인격적 가치평등의 원리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다. 즉, 그렇지만 이 인격적 가치평등의 원리는 사실 카운팅에 있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요소 때문이죠. 즉, 공유 계산의 세 번째 요소는 두 번째 요소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일견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요소들은 바뀔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잘생긴 연예인이 있다. 잘생긴 남자 연예인이 있는데 28살이 되어서 군대를 간단 말이죠. 군대를 가는데 또 다른 잘생기지 않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남자가 있다. 그 사람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직장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오빠 부대가 어느 정도냐면은 200만이다. 이 사람이 너무 잘생겨 연기도 잘하고 뭐 겸손한데다가 이래가 오빠 부대가 200만이고 그 중에서 30만 명 정도는 이 오빠 이 생활에 행복에 일희일비하며 울부짖는 극성 팬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이 오빠가 군대에 간다는 것은 이 극성 팬들에게 많은 불행을 안겨주는 것이죠. 물론 그 극성 팬들이 군대 가냐 안 가냐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오빠가 군대 간다. 그래서 생기는 비효용이 100이다. 그리고 이 보통의 젊은 남성이 군대 갈때 생기는 비효용도 마이너스 100이다. 이렇게 하면은 마치 인격적 가치 평등에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한 번씩 카운팅 했네. 이렇게 고려되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오빠가 군대 가면은 200만 명이 최소한 불행해지고 이 우리의 젊은 평범한 철수가 군대를 가면은 그 가족들만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 철수가 제일 불행하겠지. 그래서 그 오빠를 위해서 네가 한번더 대신 가라 이런 말이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 오빠가 가는데 마이너스 100이지만은 오빠가 가면은 우리 200만 명 마이너스 1씩만 카운팅해도 마이너스 200만이다. 마이너스 뭐 0.01씩만 카운팅해도 마이너스 2만이다. 거기다 30만은 어떠냐? 가면은 혼절해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이거는 마이너스 0.01로 계산해서는 아니고 최소한 마이너스 1 정도는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이 극성 팬들 30만 명만 계산해도 마이너스 30만 마이너스 30만 아니냐? 1 곱하기 30만 하여 마이너스 30만 아니냐? 계산 끝났다. 너 한번 군대 더 가라. 뭐? 그 법에 군대 한 번씩만 가게 정해져 있다고? 그런 게 어딨냐? 국리 계산은 제대로 해야지. 그거는 우리의 비효용을 제대로 포함시키지 않은 거친 공리 계산에 의해서 성립된 규칙이고, 너희가 규칙의 물신 숭배를 하지 않겠다면은, 이 새로운 상황, 200만이나 팬클럽이 있고, 30만의 극성 팬이 있는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규칙을 세련되게 새로이 정립하라.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람 대신, 갔다 온 사람을 한번더 보내라. 이런 규칙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인격적 가치 평등의 원리라 불리울 수 있는 이러한 복리 계산은 사실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공리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인 것이지 이것을 뭐 떼어낸 공리주의를 하게 된다면 이것을 떼내기 위해서 이 인격적 가치 평등의 원리의 확대 해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독립적인 윤리적 논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은 오빠 부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있는데 구명보트가 7개밖에 안 남았다. 근데 그 배에는 100명이 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사형수도 있고 살인마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100명 중에 과학자가 한명 있단 말이죠. 그 과학자는 뭐 일본 만화 사토라레에 나오는 사토라레처럼 완전히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한참 개발 중이고, 그 성과가 눈앞에 보이지만 그 과학자가 없으면은 그 개발이 완료되는 데는 뭐 30년 뒤로 연기될 수도 있고 영원히 완료를 시킬지도 모르는데, 이 과학자의 그런 게 달려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목숨보다 훨씬 더 중하게 카운팅하는 어떤 공리주의 계산에 대해서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우선권을 가지고 타라, 당신이 먼저다, 이런 것이 뭐 휴머니즘적 영화상에 등장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크게 반감을 느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더블 카운팅이라고 분리해가지고 그걸 갖다 못하게 만들어서, 사형수, 이제 뭐, 이배 타고 가가지고 딱그 행정수속 절차 받아가지고 그 교도소를 바꾼 뒤에 한세달 뒤에 그 이제 죽어버릴 사형수랑 이 인류를 구원할 과학자를 같이 카운팅하자, 그런 걸 갖다가 갑자기 공리주의에 도입하면은 공리주의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두 번째 요소를 또 완전히 엎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두 번째 요소를 제대로 지키려면 세 번째 요소의 인격적 가치 평등의 원리라는 것의 일견 평등주의적으로 보이는 원리들은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흑인이 마당에 나와서 낙엽을 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그 백인들은 하나같이 골수에 뭐가 박혔냐면은, 흑인은 꼴도 보기 싫은 열등한 인종이다라는 생각이 박혀 있어요. 그 생각을 밖으로 입으로 내지는 않지만, 일단 지나가는데 흑인이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을 자기 집의 2층의 다락방에서 보거나, 아니면 담너머로 길을 걸어가면서 보거나 하기만 해도 혈압이 팍팍 올라. 혈압이 너무나 올라서 그 비효용은 너무나 크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흑인이 낙엽 그거 안 쓰면 그만 아니냐. 오히려 낙엽 쓰는 돈은 우리가 대줄 테니까, 우리가 돈 대준다. 우리 백인들이 돈을 대주겠다. 낙엽은 우리 백인 중에 한 명을 고용해가지고 청소부로 써서 정기적으로 낙엽을 쓰게 해주지. 그렇지만 너는 낙엽을 쓸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 흑인이란 사람은 자신의 주어진 낙엽을 쓴다는 행위, 이 행위,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삶의 기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선호까지 고려를 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행동하는 것에 내 행동 자체의 어떤 직접적인 결과들.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갈겨버리거나, 아니면 남의 집에 성큼성큼 들어가서 낙엽을 쓸어 온다거나, 이런 것처럼, 평등하게 구획된 어떤 권리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자신의 집에서 낙엽을 쓴 행위라는 그런 사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두어킨이 정치적 선호라고 부르는 것들, political preference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자원을 써버려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은 특히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수자 집단은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주어져 있는 그런 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들을 그 권리를 방어하는 데 써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그러한 방어에 너무나 많은 부분이 소모되어 버려서 다른 다수자들은 자신들은 방어에 그런 걸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추가로 활용해서 그 자원들을 추가로 활용해서 자신들이 뭐 원하는 삶의 기획을 꾸려갈 수가 있지만 이 공유주의 계산에 따르면은 그런 정치적 선호가 고려되기 때문에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 그런 짓을 자신이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호모섹슈얼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호모섹슈얼 어떤 그 회사 사장이 호모섹슈얼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질문했다고 합시다. 그런 것을 질문해가지고 아니오라고 써가지고 나중에 발견되면 너는 왜 입사할 당시에 성실 의무를 어겼느냐, 업무방해죄에다가 너는 성실 의무를 어겨서 근로기준법상 전혀 해고제한 법리에 위반되지 않는 그러한 해고 사유가 된다. 나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뭐 설사 그런 입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아웃팅이 돼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게 되고 이러한 어떤 정치적 선호의 반응으로부터 자신의 당연한 삶, 직업 생활을 하고 소득을 벌고 그래서 그 소득을 가지고 자신의 추가적인 삶의 기획들을 꾸려 나가는 데 써야 할 자신의 삶의 자원을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태가 공리주의의 두 번째 요소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 결과 인격적 가치 평등의 원리라는 것의 세 번째 요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살펴봤던 공리주의의 주요한 문제점, 저는 규칙 공리주의나 행위 공리주의의 외연적 통치 또는 행위 공리주의 자체의 역설 이런 데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공리주의 자체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결함들을 보다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관심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 하나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중요한 법칙에 있어서 한계효용의 함수의 기울기가 합이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공리주의가 자신의 일상적인 도덕 판단에 끼어 맞추기 위해서 동원하는 논거들은 반대로 인습적 도덕 가치들을 계속해서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또한 권리의 문제가 첨예하게 달린 그러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의 상반되는 결론을 도출하고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도 할수 없는 도덕적 아노미 상태를 불러일으킨다는 점두 번째. 세 번째 요소는 공리주의 자체의 계산 법칙 내재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요소 중에 둘째 요소와 셋째 요소가 서로 상호 양립 가능하게 설정되려면은 세 번째 요소의 인격적 가치 평등의 원리라는 이 멋있는 캐치 프레이즈는 오빠 부대의 삶, 아까 말했던 오빠 부대의 케이스, 그리고 동성애자 케이스, 흑인 낙엽 케이스와 같은 케이스에서 보듯이 제대로 구현될 수가 없다. 이것을 또 구현시키려면 인격적 가치 평등의 원리를 확대 구현시키려면은 아까 말한 과학자의 케이스를 뒤엎어 버려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요소를 심각하게 제한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공리주의는 세 번째로 자유 사람들이 통상 우선된다고 생각하는 자유들을 심각하게 jeopardize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비판을 보도록 합시다. 즉,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유용성을 계산하는 데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불공정하게 또는 부정의하게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는 행동이나 규칙에 의해서도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대차가 최대로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소수자 흑인을 아까 봤듯이 차별하는 다수자의 관념이 기정사실로 고정되어 있을 땐 더욱 그러하겠죠. 네 번째 줄, 108페이지 네 번째 줄, 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그들의 인종이나 종교를 근거로 서로 다른 양의 행복을 분배해주는 데 비해 다른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서로 다른 필요, 능력, 공정을 근거로 서로 다른 행복을 분배한다. 자, 한 사회를 A 사회라고, 다른 사회를 B 사회라고 합시다. 첫 번째 사회에서는 이렇게 뭐 어떤 갑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안락한 주택, 교육기회, 높은 보수를 받으나 을 종교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혹은 갑 인종, 을 인종. 한편 두 번째 사회, B 사회에서는 인종이나 종교는 이런 교육, 주택, 그리고 직업, 즉 삶에 필요한 자원에 관한 한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정의의 우리의 그 도덕적 직관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정의에 관한 직관에 따르면은 A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고 B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리주의에 의하면은 A 사회가 B 사회보다 특별히 나쁠 것이 없는 사회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08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 유용성과 정의의 관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 사회가 두 번째 사회 A 사회가 B 사회보다도 행복과 불행의 총순수 대차 즉 행복 마이너스 불행 총행복 마이너스 총불행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일 때다. 그래서 첫 번째 사회가 차별을 받는 인종 또는 종교에 속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전혀 보수 없이 장시간 일하도록 강요해서 그런 강제가 없을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하고 또 생산한 것을 훨씬 더 적게 소비한다고 강제해보자. 이런 경우 비록 유용성을 계산할 때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불행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행복과 불행의 총대차는 두 번째 사회의 생산과 소비 체제에서 결과되는 총대차보다 더클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사람들은, 이, 차별받는 사람들은 또 차별에 적응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My life is 그렇지 뭐, 이게 제 삶의 모토이기도 한데, 뭐, 이런 모토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삶인데, 여기 적응하자. 뭐, 그래도, 이런 차별을 없애준다는 사람보다, 이런 질서는 그대로 있거나 더 심화시키되, 일단 뭐더 많이 생산하게 해주는 지도자를 뽑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속 그 사회가 굴러간다. 그리고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인종이나 종교의 집단들은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들의 안정은 위협받지 않고, 강제가 너무나 잘 작동되기 때문에 피지배 집단들은 별 군말 없이 자신들의 일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 공리주의자는 첫 번째 사회가 두 번째 사회보다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행복 마이너스 총불행 한 결과가 첫 번째 사회의 정책과 규칙들이 더 높은 순유용성을 산출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용성과 정의는 일정한 조건 아래 있는 일정한 유형의 사회에 적용될 때 양립 불가능하다. 이게 황당한 가정인 것처럼 보입니까? 이것은 황당한 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종이나 종교를 근거로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패밀리, 가족이 갖고 있었던 계급적 기반을 근거로라고 말을 바꾸어 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단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부모도 계급적 기반이 변변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자신도, 뭐, 아둥바둥 살아봤지만 결국, 그, 숙련 노동직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반숙련 노동직을 택했는데, 비정규직을 늘려버렸다. 왜냐?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일단, 행복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측정되고, 이 간접적으로 측정되는 방식은 돈이다. 한 사회의 GDP, 국내 총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정규직, 너는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잘려도 찍소리를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내 혜택으로부터 배제해야 되겠다. 사회안전망? 필요 없다. 사회안전망이 있으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적게 소비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논변들은 가상적인 논변이 아닙니다. 그러한 논변은 1980년대 이후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휩쓸었던 논변이고, 그 이후 IMF나 세계은행,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 체계에 의해서 그 이외의 나라들에게 급속한 속도로 번져가고 있는 새로운 정치 경제 질서의 재구성에 피지배 계급들을 달래기 위해서 항상 동원되는 논변이고, 그 논변에 한국 사회의 국민들을 비롯한 이 세계의 대중들이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먹구구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주먹구구죠. 주먹구구라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회는 사회 안전망을 갖고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은 최소화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그러한 사회보다 국민적으로 더 나은 사회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생각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용성과 정의는 일정한 조건 아래 있는 일정한 유형의 사회에 적용될 때는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단은 잠시 쉬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